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월 23일 안식일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유대인 기도문 중 가장 유명한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에서 온 것이다. 쉐마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쉐마 기도문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린다. 이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신론적 본질을 강조하여 나타내며 오직 그분께만 충성할 것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읽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이다. 이 첫 문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때 함께 토의해 보세요. 1.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6.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7.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 날마다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갈 말씀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게으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제자훈련 세 가정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자훈련 반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일과를 같이 함께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진 내 자신을 불러내셔서 리더의 자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정말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킷 세 가정 반은 네 부부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부들이 아직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처럼 뭔가 이렇게 아직은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또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인지를 잘 하지 못한 채 그저 이제 모여서 말씀 앞에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셨던 저를 부르셨던 첫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패스키 세 가정 반을 새로 시작하면서 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티와 또 다가와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경험들을 매주 나누면서 제자훈련 과정을 함께 해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가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를 부르심이라고 나누어 보았고요. 4절부터 8절에는 그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 있을 때의 선지자인가를 찾아보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은 약 40년 동안 되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에 살면서 이 동족의 멸망을 선포한 비극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동족들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것을 예언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국가에 대하여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동족들의 몰리에와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이 영원성에 대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폐망하고 성소가 파괴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이때 저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인가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나? 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들 중 힐가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힐가야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가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바로 요시야라는 왕의 13년에였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요시야 왕 18년에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또 예레미야가 답변하는 그 대화법 형태로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였다는, 선지자로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에 멸망하고 또 애굽은 아래에서 또 세력을 펼치고 바벨론에 의해서 국력은 쇠퇴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나요? 예레미야는 바로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모세도 그리하였습니다.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솔로몬도 역시 저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6절에 보면 내가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고 말했을 때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고 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떨리는 예레미야에게 다음에 하신 말씀은 8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9절에 먼저 손을 내밀으셔서 입에다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를 세우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 입술의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뽑아내고 또 새로 건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새로 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반응하는가를 봤더니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런 미루는 마음과 또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명을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말씀을 붙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줄 터이니까 너가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비버는 흔히 해리 혹은 바다삭이라고도 하며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고 수중 생활에 아주 적합한 포유류입니다. 원시 게르만어에서 유래한 비버의 이름은 갈색 동물이란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몸 빛깔이 밤색에서 옅은 검은색까지 변화가 많습니다. 몸 길이 60에서 73cm, 꼬리 길이는 33에서 44cm, 체중은 20에서 27kg 정도이며 외형은 거대한 땅 다람쥐와 비슷하지만 귀는 작고 꼬리는 배의 노와 같이 평평하고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는 넓적하고 턱이 크고 강합니다. 둥근 귀와 작은 콧구멍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굳게 닫을 수 있습니다. 눈에는 세 개의 눈꺼풀이 있으며 투명한 속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져 있어 물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고 땅에서는 나무를 자를 때 날카로운 가지에 눈이 찔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비버는 시력은 좋지 않지만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위험에 대처합니다. 이빨은 20개인데 앞니가 매우 강하고 뒷발에는 물갈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버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 전역에 분포했지만 사람들이 사냥과 개척으로 인해 서식지가 소멸되어 서유럽 쪽의 비버는 거의 멸종된 상태입니다. 북아메리카 비버 역시 모피 때문에 대량으로 사냥을 당해 멸종 위기에 이르렀지만 동물보호 운동 덕분에 다시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동유럽 비버는 한때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냉전 이후로 서서히 숫자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비버는 외모적으로 수달과 조금 닮았을 뿐 개통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달은 식용목 족제비과, 비버는 설치목 비버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쥐에 더욱 가깝습니다. 당장 얼굴만 보아도 수달과는 전혀 생김새가 다릅니다. 비버의 꼬리는 헤엄을 칠 때와 적이 나타나면 수면을 두들겨서 동료들에게 경고를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배우자를 부를 때에도 씁니다. 비버의 이빨에는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황빛을 띱니다. 비버는 민물에서 서식하며 나무의 연한 속살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나뭇가지를 엮어서 댐을 만드는데 이 공사는 대를 이어가며 진행할 정도입니다. 댐에 의해 막혀서 생긴 못 한가운데에 입구가 수중으로 난 집을 지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먹잇감 나뭇가지도 물속에 쌓아서 비축합니다. 비버의 월동 준비는 바로 먹을 나뭇가지를 물속에 잔뜩 쌓아놓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 자르는 것이 주특기이며 나무만으로 털을 닦고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모두 해결합니다. 비버들이 댐을 짓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숲속으로 가서 적당한 나무를 밑동을 갈가 쓰러뜨리고 그 나무를 통째로 댐이 있는 물가로 끌고 온 다음 그것을 또다시 갈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어 그 나무 조각을 필요한 위치에 놓고 빈틈에는 진흙 등을 발라 막고 가져온 나무를 다 쓰면 다시 나무를 구하기 위해 숲속으로 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노동을 통해 강을 아예 틀어막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아예 한 가족이 터를 잡고 대를 이은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버의 가족 사업의 결과물은 그야말로 꽤 규모가 있는 댐이 됩니다. 게다가 댐이 완성되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확장 보수 공사를 하여 확장 보수 공사를 할 나무를 모두 없앤다거나 외적인 요인으로 붕괴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커져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의 범람이나 용수 채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력에 의해 철거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댐은 통상적인 장비로는 부술 엄두조차 나지 않아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여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비버가 댐을 짓는 이유는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비버는 물 한가운데 집을 짓고 물 밑으로 입구를 내어 맹수가 접근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충 건너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댐을 짓는 것입니다. 비버의 집은 매우 견고하여 곰 같은 대형 동물이 그 위로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버가 이토록 튼튼한 댐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설치류 중에서 최고다 싶을 정도로 암리의 위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버는 지름이 30cm인 나무를 10분 내에 갈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끼로 자르는데도 5분은 걸릴 텐데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동물이 이빨 하나로만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비버는 지름 1m 나뭇가지도 갈가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설치목과 동물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비버의 앞니는 평생 동안 자랍니다. 사람들은 비버의 모피를 고급 상품으로 사용하며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비버의 분비샘과 항문에서 나오는 캐스토리움은 아이스크림용 바닐라 향료에 사용되는 고급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종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댐을 지어 습지를 만들면 그 습지에 여러 생물이 모여들어 살기 때문입니다. 비버의 천적은 퓨마와 코요테, 늑대, 곰, 울버린, 맹금류가 있습니다. 비버는 엄청나게 부지런하기로 유명해 비버와 같이 부지런하다라는 관용구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어지간한 크기의 배수로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틀어막을 정도이며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댐을 짓기 시작하면 물이 얼기라도 하지 않는 한 쉬지 않고 댐을 증축하기 때문에 제대로 비버들이 자리를 잡으면 멀쩡한 숲이 통째로 습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작업한다 하더라도 길면 수년의 긴 계획이 필요한 것이 물길을 만드는 토목공사인데 비버들은 그것을 생애 내내 상상을 초월하는 끈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이 댐 건설에 대한 비버의 갈망은 참으로 대단하여 그야말로 하루라도 댐 짓기를 하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을 수준입니다. 폐쇄된 환경인 동물원에서는 댐이 완성되면 증축이나 수리 등의 할 일이 없어 살만 찌고 잔병치레가 많아져서 비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댐을 만들면 부수고 부수면 다시 짓고 다시 부수고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버의 어쩔 수 없는 댐짓기 활동은 도무지 죄를 짓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 가지 전쟁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을 함께 보낸 장소입니다. 바로 조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만 행할 수 있는 겸손의 극진 예수님의 발씻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만찬도 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겪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편 117편에 기록된 찬미를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미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혼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감람산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늘에는 유월절의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밤 하늘에 높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감람산 주변에는 온 세상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순례자들이 이곳저곳에 천막을 치고 그들의 고된 하루를 잠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따라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랬기에 같이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더불어서 말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거운 입술 열어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제자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자신들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제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안이 벙벙했던 제자들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베드로가 격렬히 항의하듯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 베드로는 조금 전 다락방에서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천천히 걸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장백해지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시름소리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곳은 매우 낯익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전에도 이곳에 종종 들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는 발걸음까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제자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항상 쉬시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으며 하늘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종종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과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새로운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예전에 느낄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바로 그 시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 가지의 처절한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실로 중요한 전쟁을 치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신성의 능력을 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까지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오직 이 전쟁은 예수님 홀로 싸워야 하는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처에 이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떨리는 심령을 그렇게 땅바닥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초에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으로 쓰러뜨렸던 유혹자 사탄이 무서운 최후의 대쟁투, 결투를 위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위해 3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사탄, 그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세상의 패권,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주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 내어쫓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무서운 힘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지구는 영원히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고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전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반드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은 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사탄 자신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사탄의 속삭임은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희생이 아무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보인 배은망덕한 결과들을 보면 앞으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 가장 좋은 예로 그의 제자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은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있는 예수님을 사정없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극도로 지친 예수님, 거기에 짓눌린 인간의 죄의 무게, 차갑게 내려앉는 밤이슬은 마침내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런 외침을 부르짖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예수님에 의하여 특별히 선택된 세 제자들도 극렬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그 전쟁은 졸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졸음과의 싸움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제자들이 졸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평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위를 얻기 위하여 찾아온 선생님을 그들은 자는 모습으로 맞이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고통을 면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 연습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함께 데리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도 그들이 졸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분명 승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모두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어깨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힘을 드리고 어깨를 빌려 드립시다. 그러게 그날 밤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제자 야고보도 잠을 잤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은 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은 마지막 말은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 비하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 위에 예수님은 혼절하여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를 받쳐 피땀을 닦아드려야 할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침묵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소리도 그저껏만 여전히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분노로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졸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탄과의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어 있어야 될 그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